이사야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물질이나 또는 건강, 또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들, 또 예쁘게 아름답게 커가는 선주들 보시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 비정관이 준공되어 가는 걸 보면서 감사해 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셀 모임이 시작되는데, 물론 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러분은 다 교제하셨겠지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삶을 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이야말로 정말로 뒤숭숭한 시대이죠. 뭐 지진도 그렇고 또 북한의 핵실험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주변국의 외교나 안보 문제도 그렇고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환경 자체도 다 뒤숭숭하고 불안정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사를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안은 더 견고해진다. 외부적 환경은 더 악화되어지고 내 외부적인 환경들은 더 정말로 악화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 내면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은 더 견고해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냐? 외부적 환경은 매일 죽음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수시로 숨어 지내야 했고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외부적 환경이었지요. 그 외부적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어가야 그 상황들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죽음 앞에 등불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부적 환경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내부적 환경은 뭐였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늘 향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처럼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었지만 지하 동굴에서 페트라에서 남몰래 숨어서 예배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외부적 환경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의 내면은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내부적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외부적 환경과 상황들과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내 현실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부적 견고함은 더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죠. 그 내부적 강성함과 내부적 견고함을 붙들어줬던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이었습니다. 다른 걸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페트라의 장소가 하나님 번듯한 건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눈물로 흘리고 있는 이 차가운 동굴 바닥이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성전 바닥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발각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부적 환경 속에서 하나의 견고한 성이 되어서 외부적 환경이 어떻다 한들 다 견고하게 그것을 막아내고 버티고 그 속에서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 내부적 환경들과 내부적 모든 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무엇만이 복음의 생명력만이 우리의 내면적 견고함과 강성함을 붙들어줍니다. 다른 것이 붙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큰 마음 먹는 것, 그 큰 마음과 큰 결단이 내 이 상황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초대교회와 비슷한 외부적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벤하다시 이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성을 쳐들어 왔습니다. 사마리아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하고 뭘 했냐? 모든 보급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일단 식량을 차단해버렸고 그 다음에 물을 길러놔야 되는데 물 딛는 물까지 다 차단해버렸고 아주 이 사마리아성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이 가득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요보다 많아서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 6장 25절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똥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죠.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비둘기 똥, 이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이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이 아니에요, 원래. 은 한 세겔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수십 배로 가격이 오른 거죠. 음식을 해먹기 위한 재료인 이 비둘기 똥이.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성은 아비규환입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무도 이 상황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온갖 곡성들이 막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 6장 28절 말씀에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건 없고 너무 배고파서 뭐가 됐냐면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굶주리다 굶주리다가 못해서 나중에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무엇까지요? 모성의 따위도 집어삼킬 만큼의 생존 본능으로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죠. 6.25는 저리 가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죠. 초대교회와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말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위에는 정답이 없는 인생. 그러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생존 의지 외에는 없는 곳. 그러니 막 적자만 살아남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식량을 가진 자만 살아남고 있는 지금 악화된 상황.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안에 오늘 하나님이 한 부류에게 빛을 향하여 한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 부류가 오늘 본문 4절, 3절 말씀에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한 자 네 사람이죠. 내부적 환경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적국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지금 안에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고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생존 의지만이 너 죽고 나 죽고 살 정도의 각박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 누굴 비추냐? 나병한 자 네 사람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도 또 최악인 겁니다. 왜? 나병에 걸렸습니다. 굶주림도 이게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것도 막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던 나병에 걸린 네 사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죽을 날만 받아놓지 않았지 그냥 죽음을 향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외부적 환경과 지금 본인의 자신의 내부적 환경이 말 그대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의 메신저가 되고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소망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뭘 외치게 되었냐? 지금 아람 지형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식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나아가서 그 식량을 취하자고. 지금 배고파서 죽어 있는 자기들의 동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파수꾼과 복음의 파수꾼 하나님의 나팔수로 누구를 사용해 주셨다고요? 오늘 나병한 자 네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팔수는 어떠한 모습인가? 과연 어떠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팔수로 삼으시는가? 오늘 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팔수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따라하겠습니다. 약해도,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병한 자 네 사람은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적군들에 의해 포위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으로는 다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병 때문에 지금 병마와 싸우는 말 그대로 진짜 죽음을 앞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나병에 걸린 자는 격리 조치시키는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성전 어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어귀에서 그 어디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요? 떡 하나. 그러니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떡 하나 줄 수 있는 사람 없었겠지요. 아마 그 그릇은 수일째 비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포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격리된 불쌍한 사람, 먹을 게 남아있는 소수, 하나님께서 누굴 쓸 수 있으셨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나마 먹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는 건강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문 어디에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버림받고 자기의 병 때문에 병마와 싸우면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줘요? 아람 진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노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은 할 수 있겠나, 저 사람이 가서 예수는 증거할 수 있겠나, 말한다 한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긴 할까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뭔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뭔가 열심히 특심해서 그 열심이 막 일부적으로 막 드러나고 빛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라 성문 어디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을 보신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하시면 누구든,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진 역사는 나를 통해서는 영원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까지 때 무슨 전도를 할 것이냐? 내까지 때 지금 취업준비생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내가 지금 수험생인데 이 처지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내가 내일 모레 80인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내 몸도 성취하는데 어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여러분, 그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냐? 그 사람 들어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드림교회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림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되 하나님 누굴 사용해달라고요?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입술도 둔하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개팍하고 내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오직 성질 하나뿐인데, 하나님 그런 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죠. 이 성질, 이 성질머리 너무 더러워서 너는 내가 사용하지 않나. 너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잖니. 내가 너를 못 쓰겠다. 너는 건강하지 못하고 무릎도 온전하지 못하고 허리도 좋지 않은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네가 봐도 너는 아니지 않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났다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준다고 해서 먼저 저에게 적용했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의 종이지요? 정말 솔직한 고백. 하나님, 저 성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온 환경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듬어도, 어지간히 다듬어서 쓰셔야죠. 이건 다듬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한 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기이하지요. 뭘 보고 쓰시는지, 도대체 뭘, 어떠한 대상이 그렇게 좋으신지, 저 들었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으로 말아먹는 자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쓰시는지, 이 말씀 앞에 저를 쳐보면 부끄러운 뿐이지요. 제가 수성주교에 교사훈련을 섬기고 있는 것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요일 저녁 6시면 여기 동신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강의를 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그 피곤한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뭘 보고 하시겠습니까? 주로 압니다. 나의 연약함 보시고 저의 연약함 플러스 여러분의 연약함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왜요? 너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나같이 이 마음이 불편한 자도, 내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게 세상 가운데 나를 쓰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요. 저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 선포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부흥의 문이 되게 하시고, 열린 문이 되는 것이지요. 나병 환자가 뭐 볼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지요. 그냥 무기력과 그냥 무능력과 그냥 불신앙의 청집합가루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 또 어디 있냐면 구약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있지요. 기드온은 미디안 집에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했던 그 압제 시대 속에서 기드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까지 살았냐 그러면 당시에 미리 수확해를 시기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밀 수확 시기를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쥐새끼같이 알아가지고 올라가지고 뭘 합니까? 다 밀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기만 하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중에 하나인 이 기드온이 어떻게 머리 쓰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 틀에서 뭘 하냐면 밀을 타작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그곳에서 왜요? 포도즙 틀에는 미단 사람들이 오질 않거든요. 왜?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즙 틀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남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포도즙을 내리는 기계에서 뭘 내립니까? 밀을 따 불어내린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먹을 것을 얻어냈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미디안의 대항에 싸웠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용사라 썼다고 할 때 두 가지 표징을 구하지요. 염소 새끼를 잡은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용사인 줄 알고 내가 담대하게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두 번째 표징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 이 양털 뭉치 위에 온 시면에 내리시고 여기에는 내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양털 뭉치에 내리지 마시고 아니 이제는 양털 뭉치에 내리고 온 사면을 또 이슬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한 번은 온 시면 한 번은 양털 뭉치 두 번의 표징을 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300 용사로 얼마네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렀지요. 그런 겁쟁이가 그렇게 힘이 없던 그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진 자가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렀던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보통 또는 보통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할 사람들은 모두가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운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언변과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어부로 평생 생업을 보존하고 있는 자들 불러서 너희가 이제 사람 만든 어부가 된다 부르셨군요. 하나님의 부르신과 보내실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지멋대로 다시스로 갔던 요나와도 같은 사람을 들었었던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보잘게없어.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듯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분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노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제가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장 1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먹을 걸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식은 살만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복음이 뭐냐, 내일이면 한 사알을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굶주림과 포위 직전에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거래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의 회복, 언제요? 내일 이맘때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복음으로 여겼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공고와 이러한 환난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어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합니까? 마음 고쳐먹고 이 땅 가운데 정상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가격과 거래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아무도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것이 복음이라고, 당신의 교회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살 길이라고, 이것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똑같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은 나병한 자, 내 사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버리세요.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냥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시냐? 그래? 말로도 안 돼? 그럼 보여줄게. 보여줘버립니다. 뭘로 보였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팀에 갔는데요. 그 땅에 헷 사람의 군대와 애굽 왕들의 군대가 들어온 것 같은 잘못된 소리를 듣게 해요. 누구에게요? 바로 이 아람 군대에게요. 갑자기 막 병도와 말발굽 소리와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것이 뭐처럼 들린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 포위 전략을 뚫으려고 누군가 스파이를 보내서 핵군대와 애국군대를 보냈구나. 지금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으니까 아람군대가 뭐한 겁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한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가지요. 근데 실제로 핵군대와 애국군대가 왔습니까? 그냥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이 그들의 청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역사해버린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버리신 겁니다. 뭐하니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아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저 눈으로 보여줘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라 해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입술에 고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 교회들 잘 봐라, 잘 봐라, 이 땅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지 하면서 하나님은 보여줘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지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교회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지 이미 우리나라 가운데 한번 시험삼아 보여주신 전례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자입니까? 너희들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느니라. 너희들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했다고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니라 그건 징계 중에 징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입술을 벌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 이야기하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여줘 버렸다. 그러니 너희들 한 거 아니고 내가 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몰려갔던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전에 어떤 말이냐면, 7장 2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괴팍한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도 내일 그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는 없을 거라고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그 영광을 보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듣지만 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 이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급을 받아온, 그 식량 받아온 사람들의 군집 무리 때문에 그는 밟혀 죽고 맙니다. 그는 구원을 목격했긴 했지만 구원을,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만 그 구원의 영광을 누렸고 그 기쁨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동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아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7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이 그대 가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니까 목숨만 구제하기 위해서 말도 식량도 무기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뭐 하려고요? 항복하려고.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림이니까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가서 내가 항복할 때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먹여줄 거니까 혹시 몰라 항복하러 갔던 이 나병 환자들, 혹시나 하고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겠습니까? 그것을 다 취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뭐였냐 그러면,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했을 때 동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마리아에서 내 민족이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 그들에게 안위함을 주기 위해서 우린 돌아가자. 다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따시키고 나를 격리시킨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을 전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할까 싶어가지고 그 벌을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겁니까?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자 결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봤냐면, 아,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동기까지라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맞겠지요. 근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 내 동포, 내 부모, 형제, 내 친척들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가서 이 소식 전하면, 그들이 지금 이 널려있는 이 전리품들 들어와서 취하면 그들이 다 살 것이니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가서 전하자가 아니고, 내 악에 내게 미칠 그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그 비천한 동기 때문에 뭐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천한 동기조차도 사용하셔서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러니 이것은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선한 목적에, 선한 방법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지. 어찌 비천한 동기, 선하지 못한 동기, 그런 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싫어서, 지금 이 천한 복음 때문에 어디가 살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천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손한 그 마음으로, 그 동기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나팔수가 됩니까? 내가 어찌 10월 30일 날 브라디셀 전도축제에 내가 정말 하나님 부신자와 초신자와 내 지인들을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아무리 비천한 동기라도 그것을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앞할 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와 기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렇게 갇혀있으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이름을 둔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성전 붙들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 낙헌식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되는데 지금 이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들이 회개하였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나병 환자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만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 저 들판에 널려있는 음식과 절리품들을 취하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와 뭘 합니까? 내조시킵니다. 나병 환자는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격리되고 버림받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악한 행위임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자기 백성에게 나아갔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과 대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하면서 이 불쌍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나타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풍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사마리아성 안에 음식이 있는데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고 비싼 땅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과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다이아몬드라도 내놓아서 식량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을 가진 자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다이아몬드, 그 어떤 좋은 땅, 그 어떠한 빌딩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바꾸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전리품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 선에서 포대하고 보다니 지금 아람 군대가 물러가기만을 이 포위가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무엇인 줄 안 거예요? 복음인 줄 안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 걸 안 거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동포 내 민족인 것을 안 거죠. 복음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쌓여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들 당시에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를 썼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뭐하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어디에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복음을 아니고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결국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갈대아 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자기의 생명을 마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안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이 불덩어리가 떠지는 것은 감히 감당할 길이 없고 그 불덩어리가 내 심령을 태워버린 것 같아서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절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감정 따라 치우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참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복음 증거합니다. 자기 감정 따라서 당일의 컨디션 따라서 복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만 와도 어제만 내게 와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날 와서는 얼굴 바꿔가면서 나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 불신자가 얼마나 혼동됩니까? 아니 뭐가 복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복음이야? 하나님 죽었다가 복음이야?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변덕이 붙벌떡한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 자기 백성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고난에 빠지겠다가 잘되게 하셨다가 장난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과장하고 축소하고 포장해버린 순간에 복음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증거하는 거죠. 하나의 보탬도 하나의 댐도 하나의 변질도 없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그들에 가서 뭘 전했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그들은 가서 자기가 본 그대로 널려있는 전리품 그대로 널려있는 식량의 규모만큼 그대로 성전 문지기에게 보고 있습니다. 본이 들어가고 싶지만 본인은 들어갈 수 없어서 문지기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문지기가 또 안에 있는 내소에 있는 내문에 있는 문지기에게 전해서 이 복음이 왕에게 들어갔고 왕이 보게 하셨고 왕이 결국 다 거두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전도축제 10월 30일에 있고 이제 이번 주에 1차 작정합니다. 여러분 불 붙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